라디오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16년 말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향후 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아동은 오랫동안 보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유엔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합니다. 1990년 북한은 곧바로 아동협약을 비준하고 발효합니다. 국내법으로 아동권리보장법을 두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북한, 어린이들을 사랑한다는 김정은 정권의 아이들은 과연 마땅한 보호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북한 아동의 인권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북한의 고아원 실태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위력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고아원 출신이잖아요.
네.
어디에서 고아원 생활하셨어요?
저는 함경북도 온성 쪽에서 고아원 생활을 했고요. 제가 나온 고아원의 이름이 이부모학원이에요.
이부모학원.
네, 온성에
있는
네.
계모학원.
네, 함경북도에 학원이 세 개 있어요. 고아원이 세 개 있는데 길주에 있는 초등학원, 청진에 있는 중등학원, 그리고 종성에 있는 계모학원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중에 제가 계모학원을 졸업했고요.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김책이고요. 김책에서 9살까지 살다가 고아원에서 한 7년 정도 살고 그리고 평양에서 한 3년 정도 살고 그러다가 방랑하다가 한국에 오게 됐죠. 2010년도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에 온 것은 이제 한 2010년에 오셨으니까
네.
7년 정도 됐네요.
네, 7년 됐어요.
그리고 고아원 생활은 북한에서 한 7년 정도?
네네, 네, 7년. 북한에서는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부모님을 잃는 이런 시간이 있으면서
네네,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을 하셨어요.
네.
북한은 좀 경찰 한국하고 좀 다른 게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경찰을 하면서 그 권력 남용
네. 네,
그런 걸 좀 북한 경찰들이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급여로 정상적인 생활이 예, 어려우니까.
예, 예, 예. 근데 조금 충분히 괜찮았었는데 더 욕심이 많으셔갖고 그런 김책 앞쪽에 골동품이라 밀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다가 교시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저 타겟 딱 그 선전
북한에서는 시범겜이라고 부르는 거
시범으로
시범겜에
네,
맞아요, 걸렸군요. 네. 그 골동품 밀수를 단속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 골동품 업자들이나
네.
좀 뒤에서 봐주던 경찰들을
네. 네.
단속을 했군요.
근데 그 경찰에서 저희 아버지가 시범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출당 먹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그때 중국으로 넘어가셨고 중국에 넘어가서 인신매매 당하셨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기서 고아가 됐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온성 쪽으로 갔어요. 거기 갔다가 할머니네 집 사정이 또 안 좋으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살다가 고아원에서 엄마를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7년을 살게 된 거죠.
아 그때가 나이가 몇 살 때였나요?
9살, 10살 때부터 제가 18살까지 고아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9살, 10살부터 18살까지?
예, 예. 7년.
7년 동안.
예, 살았어요.
고아원 생활을 했고, 그 고아원의 위치, 어디에 있던 곳인가요?
아니면?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구예요.
아.
이거는 제가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네. 온성에 있던
예, 예.
고아원이었군요.
네.
그러면 당시가 몇 년도쯤이세요? 막 고난의 행군 시작되던 그때였나요?
맞아요. 그때인데 99년도 제일 힘들 때죠.
네. 네. 한국에서는 그냥 부모가 없을 경우
네.
그런 사람들을 기르는 시설을 고아원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네. 뭐라고 부르나요?
학원이라고 해요.
그냥 학원이라고
네,
해요?
네. 아. 뭐 여기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엄청 네. 그 헛갈렸던 그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학원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고아가 너무 많구나. 이게 네. 심각하다. 이게 정말 북한에서 듣던 바 그대로 심각한 땅이구나. 근데 그게 그 학원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까 이른바 학원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 사정은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들어갔을 때 고아원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수용돼 있었나요?
그게 불규칙해요. 네. 제가 졸업할 때는 100명에서 한 13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고난의 행군 때 애들이 거의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수많은 애들이 또 굶어 죽고 또 도망치고 거기에서 그러면서 인원이 막 한 달 전에는 300명이던 애들이 다음 달이 되면 막 200명이 되고 이렇게 돼요. 막
그래서 굉장히 변동이 심했군요.
예, 변동이 심합니다.
근데 하여튼 네. 적을 때는 한 120, 30명에서 많을 때는 네. 막 3, 400명까지도 네. 수용이 되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군요. 근데 보통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이들이 오나요?
이민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6학년까지 예, 그 아,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초, 중, 고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예, 있군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고아원의 시설이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잠자는 시설 네. 또는 뭐 식당 또는 뭐 학교 같은 교육 시설 뭐 네.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시설은 다 있어요. 뭐 근데 다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게 사람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뭐 선생님들이 있고 시설을 관리하는 교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양원들이 있고요. 애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그렇게 있고 거기에 침실은 한 10평 정도 되는 침실에 한 12명 정도 들어가 있고 여름에는 그런 여름 침실이 있고요. 겨울에는 또 온돌방이라고 해가지고 한 30평 되는 시설에 한 70명씩.
30평에 70명이?
70명이 넘을 때도 있어요.
그걸 70명 이상이 거기서 잠을 자는군요.
네, 네, 잠을 자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한 개 이렇게 병동이 있는데 두 개로 갈라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고 오른쪽은 여자, 왼쪽은 남자예요. 근데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 두 개 층으로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 위층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누워 있고 아래층은 형들이 고학년 선배들이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많을 때는 70명 이상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아원의 하루 일과도 궁금해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또 어떤 일들을 오전에는 하면서 보냈는지.
6시에 일어나서요. 기상하고 이불 정돈도 하고 청소하고 7시에 밥을 먹습니다. 9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오후 1시, 2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하고 뭐 문화활동하고 그리고 저녁에 지침을 하고 자는 겁니다. 이게 정상 고아원의 스케줄이에요.
아, 그럼 실제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제로는 일단 겨울하고 여름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겨울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나무하러 가요.
나무를 하러?
네,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나무하러 가요. 한 30리 길을 걸어가요. 엄청 멀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깊은 산에 들어가야만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나무하러 가고 여름에는 오후에 또 농사하러 갑니다. 그냥 문화생활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농사 이런 시즌이 있잖아요. 뭐 김매기철, 파종철, 가을거디철 이럴 때는 아예 뭐 3박 4일 뭐 아니면 5박 6일 이렇게 오전부터 저녁까지 애들을 아예 산에 다 데려가요. 그래갖고 그 밤 밑에라 기숙사를 설치하고 거기서 자면서 일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네. 주로 나무를 한다거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그냥 많이 했군요.
거의 다 노동.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놀랐던 게 저는 그게 그렇게 뭐 7년 동안 다 살고 옆에서 다 그렇게 사니까 정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 아동 노동은 이거 착취이고 이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는구나.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고 네네네.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노동을 네네. 하면서 그럼 보낸 거군요.
그래서 저희 그런 게 있어요. 그 친구들끼리 앉으면 이렇게 손을 딱 펴봐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네. 놀쇠라고 해요.
아, 일을 열심히 안 했다.
네, 일을 안 하고 성실하지 않은 친구라고 해서 좀 되게 이렇게 왕따 같은 그런 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최소한. 그래서 13살, 14살 이런 애들도 손에 굳은살이 다 밝혀 있어요. 일을 네.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시키나요? 물론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크게 나누면 여름에는 농사, 겨울에는 산에 가서 나무하기. 그 나무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 어디 뭐 당해라 바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 학교 시설 내에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땔감으로요?
네, 땔감으로 쓰는데 석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대량의 연료용 나무가 필요했고 네. 그걸 학생들이 가서 네.
선생님들 나무도 하고 자 우리 교실 나무도 하고 뭐 공동 나무도 하고 뭐 계속 하다 보게 되면 하루도 쉴 새 없이 계속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국가가 공급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본 연량이나 이런 것들 다 학생들이 자력으로 예. 다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는 대부분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그렇게 매일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쉴 때도 있는데 그 쉴 때를 뭐를 하셨냐면요. 토피를 찍었어요.
토피를 찍는다는 건 뭔가요?
산에 네. 가서 진흙층을 찾아가지고 진흙을 네. 파서 거기다 뱃집을 진흙에 섞어가지고 물로 막 반죽해요. 손으로.
아, 네. 흙벽 이런 걸 만들 때 네, 쓰는
그리고
건가요?
이런 나무 이렇게 그런 브로커처럼 나무 이런 상자에라 그걸 다져다가 나무 상자 틀을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흙벽돌이네요. 그러면.
예, 예, 흙벽돌을 만드는데 이게 그거 하다가 애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왜요? 왜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이거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흙층이 아무데나 땅을 파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흙층을 찾게 되면 그 뭐 예를 들어 흙층, 모래층, 무슨 진흙층, 석탄층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진흙층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애들이 그 진흙층을 따라가면서 그 호미로 막 긁어내거든요.
진흙을 채취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쭉 전진해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동굴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뭐 그 고아원이고 시설이 좋아가지고 어른들이 거기다 뭐 기둥을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요. 그러다 그 몇 톤이 되는 흙이 확 내려앉으면 또 애들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진흙을 나르고 막 어쩌어쩌 하면서. 근데 거기 무너나면 뭐 열댓 명이 깔려 죽을 때도 있고 한두 명 깔려 죽을 때도 있고 막 팔다리가 불어날 때도 있고.
아, 그러니까 진흙을 캐러 들어갔다가 그 굴 안에서 그냥 예. 무너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예. 간혹 있었군요.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더 깊은 곳에 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애들이 많이 죽는 거죠.
근데 그런 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날 경우에 선생님들은 관리인들은 어, 예. 어떤 일을 하나요?
그냥 당황스러워해요.
그걸 구하거나 이런
못 구해요 그거.
아 그러는가요?
그럼 몇 톤씩 되는데 깔리게 되면 구해도 시체밖에 못 건져요. 그리고 겨울에는 나무하러 거의 한 20리 30리 길을 들어가는데 가는 길이 밭들을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나달이 떨어진 게 없는가 보면서 그냥 나달을 주우며 가요. 그래갖고 산에 가서 한 그렇게 한 4시간 갔으니까 힘드니까 불 떼가지고 그 나달을 구워 먹어야 돼. 이렇게 불에다 이렇게 튕겨 먹거든요. 먹고 그 다음에 나무를 해요. 그러게 되면 한 9시, 10시가 돼요. 그때에 대해서 나무를 하게 되면.
밤
9시, 10시가.
밤 9시, 10시까지 겨울, 나무를 하는 거군요.
네. 근데 겨울에 밤 9시, 10시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북한이 뭐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산길, 그냥 오소리길을 우리가 만든 길을 우리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학급 전체가 모여가지고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힘든 애들이 이탈을 해버려요.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학교에 와서 인원 체크를 해보게 되면 15명 중에 14명 있으면 한 명이 그 산에 남아준 게고. 근데 이 30리 길을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늦었어요. 근데 이게 힘들게 되면 초기 증상이라고 있는 건데요. 막 힘들게 되면 식은 땀이 막 나면서 헌기증이 나면 졸려요. 겨울에 산에 가면. 근데 이때 무조건 자게 되면 무조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찾으러 안 가요. 한 명이 없어 죽었다는
거. 교사가 인솔하진 않나요? 겨울에 나무하러 갈 때.
아니요. 우리 학생들끼리.
학생들끼리만 네, 가야 되는 거군요.
교사들은 안 가요. 선생님들이 아이고 야 걔 어쩌냐 어쩌냐 이 정도?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가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못 가는 게 갔다가 그 갔던 인원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길 찾아서 가게 되면 나무를 이렇게 등에랑 맨 채로 이렇게 성의가 딱 껴있고 몸이 다 굳어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얼어 죽는 네, 경우가 얼어 있는 거군요.
졸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나무를 할 때 그 나무를 지고 이제 쭉 올 거 아니에요? 네. 나무 크기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통?
30kg
정도. 네,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자기 몸에 맞게 묶어요. 근데 나무도 적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적게 할 수 없게 학교에서 규정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대중소 해갖고 그 사람이 체격에서 너는 한 달에 나무 대면 아무래도 양 나무량이 많거든요. 대를 다섯 번 하고 소를 두 번 하고 중을 세 번 해라 이런 규정을
규정이
줘요.
다 있군요.
그런데 네. 얘가 저 소를 네 번 해왔어요. 그러면 얘는 대만큼 남아로 몇 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일단 그 총량을 채워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애들이 엄청 작은 애들도 한 번 더 가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나무를
무리하게 더 많이
무리하게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도 만나고 얼어 죽는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해서 딱 이렇게 멀리서 딱 사람 오는 거 보게 되면 사람이 안 보여요. 나무만 보여요. 애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다음 가까이 보게 되면 사람이 그 밑에 이러고 등에 업고 와요. 네.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키가 1m45였습니다. 그런데
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 키가?
예.
아, 그렇게 작은 키에
예.
그러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부피의 나무를
사람이 안 보인다.
메고 네. 그 긴 거리를 산에 네. 내려와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보이지도 않는 밤에.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런데 제일 키가 컸어요, 학급에서.
네. 145cm가 가장 큰 키예요. 네. 그 고아원 학원에서 생활하면서는 어떻게 먹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나 배급을 받는지 어떤 밥을 얼마나 주나요?
그 깡레밥을 저
옥수수밥.
네, 옥수수밥을 줘요. 군양재기라고 하면 아세요?
군양재기?
예, 군부대 그 양재 그 대표님 그거.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된
조그만 예, 맞아. 예, 그거에 예. 거기에 한 절반 정도 줘요. 양재기는 어느 정도냐면요, 한 그 그냥 국그릇만 해요. 국그릇이고 거기에 밥이 한 절반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밥은 그냥 집에서 해주는 밥이 아니에요. 기계로 하는 밥이에요.
네.
그 기계로 밥을 해가지고 칼질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밥을 막 이 밥죽으로 삽으로 막 이렇게 적게 되면 부실부실하게 이렇게 떠요. 그걸 떠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숟가락으로 꾹꾹 누르게 되면 밑굽에 딱 붙어요.
아, 그러니까 반은 차는데 그걸 누르면 훨씬 더 적어지는 거군요.
예. 네, 아, 이걸 진짜 이건 봐야 되는데.
그러게.
표현이 저 표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잔뜩 부풀린 밥으로 해도 네. 그 그릇에 다 안 차고 절반 정도 되는 거군요.
그래서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이게 당연히 배고파요. 이거 저는 뭐 그걸 딱 이렇게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남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화를 늦게 시키는 방법.
그게 어떤 방법이었나요? 네.
그 소금 국물 주거든요. 염장무에 그 깡레밥에 옥수수밥에 소금 국물인데 소금 국물을 그 밥에다 이렇게 탁 쏟아요. 그거를 우르르 약처럼 마셔요. 먼저 그 국물 소금물에다 이렇게 쏟아가지고 껑지를 쭉 먹고 목이 딱 막히면 그 국물을 쭉 먹어갖고 약처럼 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초짜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 소화가 좀 늦게 되게 하려고 안 씹고 그렇죠. 삼키는 거군요. 예. 마시듯이.
씹으면 너무 빨리 소화가 돼서 너무 빨리 배고파요. 돌아서자마자 배고파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마셔버리면 한두 시간을 가요. 그러니까 소화를 늦게 하자가 저의 목표였고, 제가 고아원에 딱 들어가니까 밥을 이렇게 막 꼬기꼬기 씹어 먹으니까 엄마가 배워준 대로 씹어 먹으니까 형들이 이렇게 딱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맨날 며칠 못 산다고. 나처럼 먹으라고. 그래서 봤던 방법이 이 방법이었고 그렇게 7년을 먹고 산 거죠.
아, 7년 동안 네. 옥수수 밥을 그냥 소금물에 소금국에 말아서 네. 씹지 않고 마시는 네. 방식으로.
아, 그런데 네. 뭐 옥수수 밥을 먹을 때는 극히 평상시였고요.
네네.
평범할 때였고 저희가 그 고난의 그 때는 그 송치가루로 먹었어요, 저희.
송치가루는 어떤 건가요?
그 옥수수 뼈 있잖아요.
옥수수 대.
예, 네, 네. 그거를 가르내요.
옥수수 대 약간 스펀지처럼 생긴 그거 말하는
거. 예, 예, 예. 옥수수 아 뭐 그 딱 그거만 있는 네. 게 아니고 그거 딱딱한 것도 있는데
네, 네.
그 한때 너무 식량이 없고 애들이 막 그냥 굶어서 죽고 이러니까 그 당중앙에서 볕불이하고 옥수수를 먹으면
네.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볕불이를 채취하고 그걸 가루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옥수수 가루를 조금 넣어요.
네.
조금 넣어 가지고 그거 먹는데 애들이 그거 먹을 때 막 배고프니까 엄청나게 먹어요. 그게 넘어가지 않아요. 뭐 까락까락해요. 그냥 돌가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이렇게 넘기면 한 2, 3일을 대변을 못 봅니다. 임산부처럼 배가 나와요. 그게 막히는 거예요. 미끌미끌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손으로 그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시 털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손으로 선생님들. 변을
장갑 끼고 네. 비누를 이렇게 손으로 묻혀가지고 그 대장에라 손을 걷어내갖고 그 막힌 걸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엄청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선생님도 말해요. 니 이렇게 하면 죽는다. 참아라. 살겠으면 참아라. 그래서 그거 싫다고 도망쳤던 애들이 그 대장이 터져가지고 네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장이 터질 정도로 먹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애들이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계속
먹어요. 거고. 그런데 계속 먹으면 배는 점점 나와요.
소화가 안 되고 배변이 안 되니까 네. 그냥 뱃속에 쌓여버리는 거군요.
네, 네.
근데 그걸 선생님이 손으로 직접 꺼내는 네, 대장에. 경우도 있고. 아,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걸 나중에 쭉 금방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걸 아무리 당해서 지시했다 하더라도 벽부리와 네. 그러면 옥수수대를 계속 먹나요?
먹을 게 없는데 그거라도 먹어야죠. 한 달 정도가 그렇게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애들이 많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언제 많이 죽었냐면 그 제일 힘들었던 그 시즌이 딱 지나서 유엔에서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갔어요. 저희 고아원 네. 그 인터넷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그 사진 찍어갖고 막 외국에서 월병이 들어왔어요. 월병 라면 막 이런 게 들어왔어요.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월병을 먹으니까 애들이 설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네.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기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설사를 쫙쫙하게 하면서 애들이 다 죽기 시작.
그러니까 막 아, 오히려 역으로 기름진 네. 음식을 갑자기 먹게 되면서 네. 사망한 거였군요.
저희 그런 게 있잖아요. 꼭 막 초기 만났을 때 막 한 10끼 굶었을 때 막 처음에 죽부터 먹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굶은 상태에서 기름을 탁 먹이니까 이거 설사를 쫙 하면서 다 식중독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관리원이 있고 교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본 상식을 모르고 막 그렇게 먹여버렸나요?
그 북한에요. 먹는 거는 상식이 없습니다. 먹는 거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걸 어떻게 먹어야겠다 이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할 만한 여유가 없었군요.
상황이 일단, 안 돼요. 예,
그런 예, 예. 일단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넣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아동 인권의 실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북한 고아원의 실상, 특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증언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고아원의 또 다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력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 사항을 기록해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